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3장에 들어와서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참 길지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니고데모하고는 인연이 깊어서 7장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다고 했고, 19장 39절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했으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형당하고 나서 그 시신을 방부제 가지고 염하고 장례도 치러주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비록 제자는 아니지만 니고데모 스타일의 신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사례입니다. 예수 운동, 메시아 운동을 도운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겠죠.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온 아이도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예수님을 지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 마지막이 11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했어요. 갑자기 내가 아니고 우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의 차원을 넘어서 당시 공동체 신앙의 색깔을 입장을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어떤 일반화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가 또 따로 더 있는데, 요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책 제목에 문체도 비슷하고 신학적인 주제도 비슷비슷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한 형태를 이룬 요한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어찌됐든 우리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 이거 참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만 이야기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것만 증언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이라는 것이 보지 않고 증언하면 위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 그 사람들한테 요한의 제자는 분노하는 것 같아요.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 어둠의 자식이구나. 그게 너희 본질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12절에 그렇게 적었죠. 하늘과 땅. 이 개념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죠. 지평선이나 수평선 저 위에 보면은 하늘이 있는 것 같고 그 밑에는 뭐 애매하게 보이죠. 이것은 물리적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관념입니다. 딱 하늘과 땅을 이렇게 갈라 볼수 없다는 것이죠. 언어적인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언유입니다. 땅의 일, 하늘의 일, 그 차이는 유형과 무형의 세계이고 육적이고 영적인 세계이고 그 형체의 유무에 따라서 옛 사람들은 구분한 지혜입니다. 동서고금의 지혜이죠. 우리 로고스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로고스는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무형이요. 영적인 세계의 실체입니다.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3, 14, 15절 읽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리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인자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서 40년을 방황하며 광야에서 살았죠. 에돔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이게 웬 고생이냐고. 참 처음에 홍해 건널 때참 좋았죠.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는 것이죠. 시련을 받는 민족, 왜 시련을 받을까요? 시험을 받을까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왜 아직 통일이 안 될까요? 네, 아직 통일된 나라를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생해봐라는 것이죠. 고진감래, 그때가 되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혹은 통일이 된 한반도가 되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나쁜 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하죠. 이때 모세가 애글애글하며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표현보다 저는 애걸 기도가 참더 마음에 듭니다. 노뱀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에서 이 구약의 노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은 상황이 꽉꼭 맞아떨어지는 설명은 물론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교회, 요한의 공동체는 예수님 사후 70년이 지났던 시대인데요.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일이다. 하늘의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늘의 일을 설명해봐야 니들이 알겠느냐? 못 믿을 거다. 내가 못 박히는 것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영생, 모두 죽는다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말 반대말이 무생물은 뭐 몇천 년, 몇만 년, 몇백만 년도 뭐 견디고 뭐 존재하죠. 남아있죠, 그냥. 그러나 우리 고등동물, 특히 사람은 늙어서 죽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생명이라는 그 자체로는 기쁨이지만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비극입니다. 양면이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보통 생명체들은 생식을 통해서, 리프로덕션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영적으로만 가능한 방식. 즉, 영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일학교 노래로 부르는 성경 말씀이지요. 로고스 독생자를 보내심, 진리를 보내심. 정말 참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낳아 땅으로 내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유치합니다. 그리스 신화처럼 와이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독생자, 로고스, 진리, 빛을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 저자는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도움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화면에 후포스타시스, 엘렌코스라는 헬라 말을 일부러 표기해 두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해 주는 훌륭한 번역이 두개 있음을 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준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서 믿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다릅니까? 1번에 무엇을 보증해 준다. 영어로 제가 assurance, confidence라고 썼고, 확증해 준다. conviction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mental state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생각이나 사고나, 우리가 생각해서 무엇을 뭐 택하는, 뭔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상, 영어로 substance, reality, 혹은 증거, evidence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mental state가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만져서 느낄 수 있고, 맛을 봐서 알수 있는 것, 경험해보고 선택까지 하는 그 결과를 통틀어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다르지요, 뜻이. 그러니까 믿음이란 마음의 상태, 느낌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경험까지 해서 현재의 실상이 리얼리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미꽃 그림을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뒷산에 가면은 할미꽃이 피어서 제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봄에 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눈에 덮여 있는 그 할미꽃이 햇빛이 나면 그 주위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더 이쁘게 보이는 건데요. 할미꽃은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눈이 왔다고 해서 겨울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눈 속에 할미꽃이 보이는 봄날 젊은 사람들은 짧은 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슬리퍼 끌고 바깥에 나올 수 있어요. 여전히 쌀쌀하지만 그러나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티셔츠 걸치는 게 믿음입니다.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경험한 믿음입니다. 쌀쌀한 봄날이 구덥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경험, 실제 6월달, 7월달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옷을 바꾸어 입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미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봄날에 반바지 입는 것은 봄 내려고 옷을 그렇게 입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따뜻한 날씨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반바지 입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바라는 바, 그 실체 혹은 현실을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두 번역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무엇을 보았으면 생각해 봐야죠.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믿음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생각하는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행동하는 믿음의 단계를 경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거들로 넘쳐난 것을 이해했고 이제부터는 내가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가 80이 넘은 사라가 노년에 아기를 얻었는데 그것을 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믿는 것이죠. 실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멘탈 비즈니스가 실제로 사인하는 것이에요. 계약서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놀라운 것을 되돌려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대명천지 이 지구상의 어떤 조그만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였고요. 봐라, 역사가 있지 않느냐,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검증해봐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그 부활은 바로 할미꽃과 같은 것입니다. 할미꽃을 보니 눈이 와도 고난이 와도 꽃은 피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반바지 입을 수 있더라. 티셔츠를 입을 수 있더라. 다시는 겨울은 오지 않고 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Reason, 이성,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나쁜 놈을 싹쓸이 하는 그런 심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는 서로 구원하는 일에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정말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감동입니다. 로고스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 말입니다. 심판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면 이것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 재림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안 믿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이미 받은 대로 그대로 쭉 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말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심판이 여기에 왔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종말론의 현재화입니다. 요한복음의 귀중한 생각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런 요한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라가 아니에요. 종말은 지금 현재 사건입니다. 현재화된 것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의 현재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말론을 전제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통 망해버렸어요. 수백만 명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근데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날이 안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런 생각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현재 당신의 실존을 바꿔라. 구원을 당신은 이미 얻었다. 최후의 심판이 오늘화, 현재화 되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휴거파가 있죠. 여호와 증인 있죠. 신천지가 있죠. 이 사람들은 정말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주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몸으로 아닌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를 쫓는 것은 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영을 쫓아 새로 태어나야죠. 종말 사건은 미래 사건으로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이것 자체가 진짜 심판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짓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이 꿀리죠. 어둠 속에 거하면서 지가 해온 일이 너무나 구리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가르는 그 자체가 주제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그 행위를 질책하는 윤리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빛과 어둠이라는 이분법으로 갈라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볼셰비키 혁명으로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소련 아닙니까? 사유재생과 인간의 욕망을 철저히 외면한 덕분에 쫄딱 망한 소련, 빨갱이 국가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을 마냥 나무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푸틴 나쁜 놈이죠. 크렘린 깡패두목 맞습니다. 러시아의 민족주의, 애국심을 자극해서 러시아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피폐하게 만든 인간입니다. 전체주의 독재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푸틴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만이 잘못했을까? 시각을 달리해서 러시아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우리 쪽에 잘못은 없는가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영국이 부동항 찾는 러시아 남하 정책을 막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진행형으로서 영국을 대신해서 미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고 있죠. 서부 유럽과 미국이 볼셰비키 혁명 후부터 스탈린을 배척한 역사도 있습니다. 히틀러를 축출한 성전국 소련입니다. 그런 소련임에도 불구하고 증오하고 멸시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동서 냉전, 이념 대립으로 긴 시간 동안 소련이 배척받았습니다. 푸틴이 집권 초창기에 친서방, 친나토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던 것잘 모르시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것을 아주 무시해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나토의 동진 정책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푸틴은 이것을 안보의 위기로 인식했던 것이죠. 혐오와 배제당하는 푸틴과 러시아 국민들은 독자 노선, 독자 생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노르만 사람, 앵글로색슨 사람, 게르만 사람, 서부 유럽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슬라브족, 러시아 사람들을 멸시의 대상으로 생각해 온 것.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언제나 왕따 배제당한 그 러시아 역사. 네, 역사입니다. 푸틴이 독재자가 되어서 민족의 자긍심과 생존을 지켜주는 것으로 러시아 사람들을 오판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사방이 적국인 상황에서 러시아는 군국주의 전제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희생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푸틴의 그 폭력성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러시아의 그 자국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폐악질입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린스키가 무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그 자기 나라 그 상황에 대해 뭘 이해도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책임 있는 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전쟁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종족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 그 뜻을 받들어 우리는 형제라는 선포, 원수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십시다.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극악무도한 폭력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의 무기는 우리의 기도와 금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고 금식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서, 그 땅의 주권을 위해서, 사람이라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올리십시다.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이리로부터 양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목자 아래에 있는 목사들은 그 양을 다 잡아먹으려 합니다. 증오의 기독교로 변개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로고스적 미션을 상기하십시다. 하나님이 로고스를 보내시면 이 세상을 사랑함이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을 읽고 마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두개 구절 속에 로고스적인 언어가 가득가득 풍성하게 배어 있습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빛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사랑을 저버리고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 질투함으로 이 땅이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